자, 오늘 6월 25일 오전 주일 성경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우리 모든 지체들과 각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교훈을 얻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고 또 한 영 안에서 이 교회를 이루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 저를 포함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모든 형제님들의 그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담대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음이 평생토록 주께 완전했던 아사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성경 구절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역대기하 14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요 아사 왕에 대해서는 역대기하 말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기하 14장에서 16장을 주로 이렇게 펼쳐놓으시고요.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도 같이 볼 예정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역대기하 14장에서 16장입니다. 아사 왕은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된 이후에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었죠. 그 르호보암의 손자였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이 아사의 아버지였죠. 아비암이 통치한 지 3년 만에 일찍 죽게 되었고, 바로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사가 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어, 아사는 통치를 오래 했습니다. 무려 이제 41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41년이면 남과 북의 왕국들의 왕들이 모두 합쳐서 38명이에요. 요거는 기억해 두시기 쉬울 것 같아요. 남왕국의 19명, 북왕국의 19명입니다. 남왕국이 북왕국보다 한 170년 정도 나라가 더 지속이 됐잖아요. 더 오래 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들의 수는 똑같아요. 둘 다 19명씩이에요. 그거 보시면 상대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왕이 얼마나 자주 교체됐는지 딱 이렇게 감이 오시죠. 이 아사 왕은 남과 북 왕들 중에 또 가장 먼저 선한 왕이라고 이름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열왕기상과 역대기하에서는 모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주에 대해 완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5장 14절과 그리고 역대기하 15장 17절에 있습니다. 이 아사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평가를 받았는지를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 전에, 자, 이걸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좀 뒤져보니까 아사의 출생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걸 좀 먼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이 아니라 형제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보시죠. 열왕기상 15장을 보시면 2절에서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가 아비암의 어머니로 소개되어 있는데, 아비암은 아사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 마아가라는 여인이 아비암의 어머니로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이 10절에서 보시면, 바로 아래쪽 10절에 보시면 바로 이 동일 인물이 아사의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혼동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어머니와 뭐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이 같았던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2절과 10절 모두에 마아가가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구체적으로 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어머니라는 표현이 정말 우리가 인식하는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를 포함한 여성 조상들에 대해 구분 없이 다 사용되기도 했으므로 이런 표현은 사실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버지 그러면 바로 네,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 조상들을 다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할아버지란 단어가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에 할아버지 단어 없습니다. 할머니란 표현도 원래 없고요. 오히려 이제 성경 어디에도 아사가 아비암의 형제였다라는 표현이 없고 아비암이 아사를 낳았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들이었음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세대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을 때 요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아비암이 아사의 형제였다, 아버지가 아니라라고 주장하지만 저도 요걸 좀 다각도로 본 결과 크게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뭐 그렇게 인정을 해도 별 문제도 없고 아니어도 상관없는 그런 좀 이렇게 근거가 좋은 그런 걸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마아사는 아사의 어머니 마아사는 아 제가 여기 잘못 썼네요. 마아사는 아비암의 어머니였지만 그 아들 아비암이 죽자마자 3년 만에 죽자 이 마아가가 자기 손자 아사가 왕이 된 처음에는 황태 후로 7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아사 왕이 왜 어떻게 선한 왕이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사는 왕이 되자 우선 가장 먼저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동성연애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우리 바른 믿음의 가장 큰 회방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때 아세라 이런 여신들을 모시고 있던 그 형상들을 부수고 또 작은 숲들을 베어냈다고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또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율법을 행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아사가 왕이 되기 전에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왕이었던 시절, 사실은 엄밀히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거를 아사가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까 언급되었던 그 마아가, 할머니였던 마아가가 작은 숲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자 이 할머니 황태 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할머니 마아가를 쫓아내고 이 우상들을 기드온 시내가로 가져가서 모두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이러한 개혁들이 사실 쉽지는 않은 거였어요. 예,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겠죠. 이 나라에 사실 자기 아버지의 짧은 통치였지만 이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아내였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내였는데 르호보암의 20년이 넘는 통치 기간 중에 마아가가 함께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기 아들 아비암이 통치한 지 3년 만에 죽자 전권을 실질적으로 나라에 정권을 행사하던 그 황태후였던 자기 또 할머니를 이 우상을 섬긴다는 이유로 쫓아버린다는 건 사실 아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완전하게 그 인도를 받지 않으면 사실 쉽진 않은, 인간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의 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산당들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산당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던 건, 이 아사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아사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도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선한 왕이었겠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요아스 왕, 아마샤 왕, 우시야 왕, 요담 왕,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까지 많은 선한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은 아니고, 그 아까 남한국 유다 19명 중에 보통 8명 정도를 칭하고 있는데, 이 선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왕들조차도, 다른 건다 했는데 산당들을 없애지 못했어요. 산당들을 끝까지 없애지 못했어요. 아사도 이 산당들을 제거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다시 열왕기상과 역대기하를 비교해보면 또 다른 데에서는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사는 그렇게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산당이란 것이 무엇인지 아마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 산당은 영어 표현으로는 the high places 해가지고 그냥 말 단어 자체는 높은 곳, 이렇게 높은 평지가 아니라 높은 곳이라는 말일 뿐이고 이 단어 자체는 좀 중립적입니다. 지리적으로 좀 높은 곳에 제단을 만드는 것 자체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예루살렘 근처, 이 당시에는 이제 예루살렘이란 지명 이름은 쓰여지지 않았지만 그 후대에 봤을 때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고요. 이때 그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도 높은 곳이라는 의미에서 산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 왕정 시대에 와서까지도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산당에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곤 했습니다. 산당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기도 했던 장소이기도 해요. 산당이 말 그대로 하이플레이시스 해가지고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곤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사무엘상 9장 12절이나 열왕기상 3장 2절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은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바로 직전에까지도 사람들이 산당에서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높은 곳뿐만 아니라 그 땅에 원래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도 자기들의 그 신들, 특히 이 바알 같은 이러한 그 토속 신앙을 모시고 있는 산당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원래 가나안 사람들도 그런 좀 높은 곳, 숲속에 바알 신들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민수기 22장 41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그를 바알의 산당들로 인도함에 발람이 거기서 백성의 끝부분을 바라보니라.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이 돈, 발람 아시죠? 발람 대언자? 돈에 이제 획 넘어가서 발락이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저주해달라 했던 그 발람. 그 발람이 나중에는 발락과 같이 높은 위에, 산 위에 산당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움직이는 것의 끝부분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광야에서 한 200만 명 될 거니까 전체를 다 보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지나가고 나서 이 뒤쪽 부분을 보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신앙과 이렇게 토속 신앙들과 섞일 것을 미리 아시고 우려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가나안 백성들을 모두 다 내쫓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헐고 헐어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레위기 26장 또 민수기 33장, 신명기 12장 등에 자세히 그리고 여러 차례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당들을 헐어라,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내어 쫓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산당들을 모두 제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급기야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성전 코앞에 산당을 짓기에 이르렀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그 좀 앞쪽에 11장 7절을 보시면 그때 여기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때 모압의 가증한 신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에 산당을 건축하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신 몰렉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 솔로몬은 자기가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 이제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건축해줬고요. 암몬 자손, 이 로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자손이었죠. 이 암몬 자손의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면 또 몰렉을 위해서도 산당을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코앞에 산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했을까요? 예루살렘 크기가 서울보다 훨씬 작았어요. 그 예루살렘 지도를 보면 반경이 한 5km 뭐 요거밖에 안 되고 이렇게 폭으로는 3km. 오늘날의 이 거대한 도시들과 달리 되게 조그만 도시였는데 그 바로 앞산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아 예루살렘이 또 이렇게 산악지대에 이렇게 기운 땅에 있는 데예요. 이렇게 보면 매일같이 그 산당들을 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찢어져서 둘로 나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직접적인 원인이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이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산당들을 예루살렘 그 바로 앞에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후에 왕국이 실제로 분열된 이후에 이 산당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그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 자신의 통치 수단으로서 이 산당들을 짓고 이 산당에 레위의 자손들이 아닌 그 성경에 보면 천박한 자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는 이 천박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사실 남왕국 유다 그 당시에 초대왕이었던 르호보암도 별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므낫세라는 왕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이 므낫세 왕은 자기 아버지 왕 선왕이었던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전부 다 복구를 해서 다시 세웠습니다. 비록 아사 왕과 그의 아들 아까 그 명단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이런 선한 많은 왕들이 적극적으로 산당을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이렇게 깊게 뿌리를 내린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는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거되지 못한 산당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 이 사람들의 본성에서 오는 거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날에도 이 시대까지 살아남아서 사실 우리 오늘날 시대를 보면 이 수많은 인본주의적인 신학교들과 그리고 교회가 파송하고 교회가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선교원들 그리고 온갖 종교의 잡탕이 된 기도원들 혹시 기도원 가보셨어요? 기도원은 뭐 별의별 종교가 다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육신을 극도로 자극하는 부흥 집회들, 방언으로 가득 찬 교회들, 그리고 유튜브에 심상치 않게 올라오는 워십 댄스로 가득 차 있는 교회들 엄청 신나요. 그거 보면 꽝꽝꽝꽝 앞에 목사님 앉아 계시고 젊은 청년들이 뛰어다닙니다. 성탄절을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기념하는 교회들, 이러한 교회들이 오늘날의 산당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산당은 혼합 종교의 온상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산당을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만 갖춘 채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이 이방 여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전시하였고 그들을 흠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산당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왕들이 선한 왕이었는지 아니면 악한 왕이었는지를 결정하셨고 그에 따라 그 왕들을 대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산당을 제거하는 왕에게는 오랜 평화와 안정을 주셨고요. 그렇지 않은 왕들에게는 왕가를 진멸하거나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 왕들 중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실제로 왕조를 바꾼 왕들이 많이 있죠. 초대왕 여로보암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는 주변의 강대국의 침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고 뭐 이런 일들을 이런 심각한 비극들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참고로 구약시대에서의 기도와 오늘날 신약시대의 기도는 조금 다르죠. 물론 구약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청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이고 또 현 세상적인 것들을 바꿔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산당을 제거하고 어떤 개혁적인 일들을 행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랜 평화를 그리고 오랜 안정과 치세가 단단해지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주셨습니다. 이 같은 교훈은 영적으로 적용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아사왕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아사왕은 온 힘을 다해 자기 평생 동안 일하고 되어 있지만 사실 오늘은 아니고 다음 시간에 보면 아사왕도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좀 마음이 떠나는 일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까 그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오늘 제목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평가한 건 마음이 평생토록 주께 완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왕은 온 힘을 다해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치세 초기 10년간 유다 왕국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북왕국 여로보암과 계속 싸웠었잖아요. 여로보암 때부터. 근데 아사가 왕이 된 이듬해 그 여로보암이 죽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또 바아사에게 살해되고 그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족을 당하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극심한 정치적 혼동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에게 평화가 온 거예요. 북왕국하고 계속 싸우고 르호보암도 그 쳐들어올 거 대비해서 성 15개 성을 이렇게 재보수하고 했는데 북왕국이 혼돈에 빠졌습니다. 바아사는 치세 초기에 여로보암 가문을 멸족하는 등의 통치권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거나 영토를 넓힐 전쟁을 일으키는 데에 신경 쓸 겨를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아사는 이렇게 남왕국 유다에서 종교적인 개혁을 실시할 수 있었고 또 성벽들을 보강하고요. 그 다음에 군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보병 30만 명에 궁병 28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대규모 당시 그 조그만 유다 나라로서는 갖추기 힘든 군사력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왕이 된 지 한 10년쯤이 지났어요. 이제 아사도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왕을 좀 통치를 도와주고 있는 할머니 마아가가 그 산당을 섬기고 이방신들 아세라를 섬긴다는 이유로 이렇게 쫓아버리고 나서 혼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왕이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집트의 왕 오사르곤 1세가 이제 다시 가나안을 침공했습니다. 오사르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인물이에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인물이고 이 사람을 뭐 오솔콘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 왕 그 30년 정도 전에 시삭이 쳐들어왔었잖아요. 르호보암 때 그 시삭의 아들은 아니었고 아마도 시삭이 이제 유다를 침공하고 막대한 군사력을 소비한 이후에 그 시삭 왕조는 무너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오사르곤은 시리아 사람입니다. 시리아 사람이 다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서 어떻게 정권을 잡아서 이집트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오사르곤 1세의 명령을 받고 세라라는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의 군대와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헤브론 근처까지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세라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에요. 에티오피아 군대를 이끌고 세라가 쳐들어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1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군대 규모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마레사라는 곳에 진을 쳤다고 하는데 이 지도를 잠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혹시 뒤 보이시나요? 색깔을 좀 더 분명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아래쪽에 유다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지중해 쪽에 블레셋이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모압이 있고 이 사해 옆쪽에 모압이 있고 모압 위쪽에 여기가 이제 암몬족, 아, 요쪽입니다. 암몬족 속에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요, 이 지도의 절반 정도 위쪽에 차지하고 있고요. 사해 건너편의 일부를 갖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고, 유다는 사해 위쪽, 예루살렘, 요 베델, 그 사이 아래쪽을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당연히 이 지도 방향에서 보면 아래쪽에 있었던 거고요. 아래쪽에서 이 세라라는 이티오피아 사람이 100만 명의 군대와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북동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레사라는 곳은 이 블레셋과 유다 사이에 요 또 이스라엘에서도 멀지 않은 요쪽 지역이고요. 100만 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그 숫자잖아요.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무슨 건축 기술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위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 100만 명의 인구가 이쪽에 그 마레사라는 데부터 이 아래쪽에 그랄 주변까지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랄이라고 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랄 평야, 그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돌아다녔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포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에 시삭이 르호보암을 공격했을 때, 이 시삭이 이스라엘 전체를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의 통치권은 확립하지 못한 채 일단은 돌아갔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유다와 이집트 그 접경지대에 사루헨이라는 그 전초기지를 하나 세웠는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세라, 지금 쳐들어온 그 군대 장군, 대장이었던 그 세라라는 인물이 여기에서 지휘관으로 아마 복무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가 구약성경,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끌어 가셨던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이 정말 이 세상 역사와 동떨어져 있는 그것이 아니라 많은 고고학자들과 이런 역사가들에 의해서 실제로 밝혀져 있는 사실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대부분이, 그리고 이러한 지금 사루헨 이러한 곳들이 실제로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 땅이 발견이 되고 전쟁을 준비하던 것들이 다 이제 발견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오사르곤 1세의 명령을 받아서 세라가 군대를 이끌고 왔다고 하는데, 그 세라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실존 인물로 밝혀져 있고요. 또 오사르곤 1세가 왜, 성경에는 세라가 가나안을 침공해서 들어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사를 도와서 그걸 막아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상 역사들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집트의 정치적인 현실이 왜 그랬는지, 오사르곤이 왜 침공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삭이 전쟁을 크게 일으켰다가 이제 큰 소득 없이 전쟁을 이제 마무리 짓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왔어요. 보통 전쟁을 크게 일으켰다가 실패하거나 소득이 없을 경우에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아시아에서도 수나라가 고구려와 싸우다 그렇게 망한 것처럼요. 시삭의 왕조가 그렇게 극도로 정치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이때 오사르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을 때 왕들이 흔히 하는 일들, 이 국내의 정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가장 그 흔히 하던 것들은 바로 정복전쟁이었죠. 외국을 침공하는 거였습니다. 임진왜란도 그렇게 해서 일어났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실제 역사에 이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참고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가 쳐들어왔던 그 30년 전과는 달리 이 시삭은 왕이었어요. 왕. 이 왕이 직접 전쟁에 출병을 했던 30년 전과 달리 이번에 대군을 이끌고 들어온 이 세라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지휘권에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사는 이러한 100만 명이 넘는 대군을 맞아서 매우 담대하게 자기 군대를 이끌고 맞이하러 나갔고요. 나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역대기하 14장 11절 말씀을 보시죠. 역대기하 14장 11절입니다. 역대기하 14장 11절.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이 앞부분. 아사가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이 기도는 많이 들어보셨죠? 유사한 기도를 했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죠?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 요나단의 기도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드는 청년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로다.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기도원이 그랬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역시 많은 사람으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사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역대기하 14장 11절 뒷부분.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이 많은 무리를 치러 가나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이 많은 무리를 치러 가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많은 무리를 치러 갔고 두려웠던 상대를 육신적으로는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더 크고 매우 두려웠던 적을 맞아 담대하게 뛰어가던 누구? 네, 다윗이요. 다윗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시면 골리앗을 향해 뛰어가면서 다윗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 아사는 자기 앞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 기도를 잘 읽어봤고 그것들을 따르기를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으로 돕든지 적은 사람으로 돕든지 우리 사람이 아니시기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요. 또 아사는 그러하게 나아갈 때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자기가 이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아사의 군대에 58만 명을 전부 다 동원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에는 이 100만 명이 넘고 병거가 300대가 넘는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역대기하 14장 12장에서 보시면 주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치심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와 유다 앞에서 주님께서 이 100만 명의 군대를 치셨습니다. 아사와 유다가 가만히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동일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30년 전에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게다가 아사 왕은 이제 많은 전리품까지 얻게 되었고, 제가 요 구절에서 조금 고민을 했어요. 유다 땅에서 벌어지는데 그 전리품이 뭐지? 아까 지도를 보니까 그 지도를 보면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 다 유다 땅만이 아니라 블레셋과 겹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전쟁을 옛날에는 전쟁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을 이렇게 하러 오면은 보석들도 다 가져오고요. 때로는 아내들도 데려오고 그다음에 그 군대가 먹고 자고 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파는 상인들도 줄줄이 따라오고, 아무튼 전쟁을 한다는 건 그냥 지역 경제가 통째로 움직여 가는 거여서 전리품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다 도망가고 이러면 보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전리품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전리품 중에 뭐가 있었을까요? 30년 전에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이 시삭 왕이 유다를 다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특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보석과 보물들을 싹 가져갔었거든요. 그거 다시 일부는 다시 가져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사가 조만간 얼마 뒤에 그 보물들을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넣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사가 갑자기 이제 어디서 보물이 생겼는지 그 그릇 같은 거 그거를 모아서 다시 성전에 넣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대규모 원정이 이제 실패로 끝나자 또 여기도 이제 정치의 혼돈 속에서 오사르곤 1세는 5, 6년 뒤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북왕국 바하사는 국내 정치가 다 수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유다가 100만 명이 넘는 이집트 군대를 무찌르고 사실상 이제 그 최강의 군사력을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하사도 이스라엘 안에 갇혀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아사는 다시 한번 20년 정도 평화를 맡게 됩니다. 아사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그 개혁을 통해서 종교적인 개혁, 다 산당 같은 걸 부수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10년 정도의 평화를 주셨고요. 10년 정도 지나서 요 왕이 쳐들어온 이것을 무찌르고 난 이후에 또다시 20년 정도의 평안이 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아사 왕의 남은 그뒤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이 아사 왕이 시작이 어떤 여건들이 좋았던 것이 결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왕이 된 직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였던 유다 왕들의 그 잘못들 이런 것들 모두 없애고 특히 산당과 남색하는 자들 그리고 제단들을 없앴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삶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좋지 않은 것들을 불만이 이렇게 있고 하지만 주님 이 아사 왕의 입장에서 보면 참 그러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을 때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적은 사람으로도 제약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평안을 주시고 또한 긴 통치의 시기, 치세 시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그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